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어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매우 높은 정책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사안은 매우 높은 우선 사안이라며 일본과 두 나라의 이익을 위한 공조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더 이상 어떤 도발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라며 기존의 대일 안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두 나라가 서로에게 모두 이익을 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날 연방항소법원이 이슬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데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이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법정 절차를 통해 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린 미국의 안전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상급법원에 항소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9일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복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구 연방순회법원 판사 3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앞서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보면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로 두 나라가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역사적인 세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나라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시 주석과 가진 첫 전화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란 중국 정부의 주장을 말합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전화 통화가 매우 화기애애했고 두 정상이 서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구상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10일 인터넷 매체 야후 뉴스와 인터뷰에서 시리아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건 현실적인 구상이 아니라며 안전지대가 무장단체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역시 시리아에서 여러 세력이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안전지대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와 관련해 걸프 나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한 일당 4명이 검거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10일 남부도시 몽펠리에서 남성 3명과 16살의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액체형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4명은 모두 과격 이슬람주의와 연계돼 있었다고 프랑스 당국은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1년 전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아주 순현금 1억 달러의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을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탄의 양과 액수를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1년 전 단행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후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기자 설명회에서 1년 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조치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압박을 끌어내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할 당시 북한에 거듭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에 기초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대규모 현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아주 순현금 1억 달러의 그 비중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북한이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는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을 제재한 게 1년이고 그 강도로 볼 때는 이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공단 입주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공단이 재개되면 재입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한 82개 업체 가운데 67%가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입주 이유로는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물류비, 그리고 숙련 노동자 등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을 꼽은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습니다. 26%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고, 재입주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위원장입니다.
베트남 이런 데 나가 있는 업체들이 한 20군데 정도 되는데요. 가서 겪어보니까 개성보다 더 안 좋다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안전대책이 수립되면 93%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초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2월 10일 대북 독자 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 공단을 폐쇄하고 한국 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북한으로부터 들여온 석탄의 양과 액수를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9일 석탄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BOA의 질문에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석탄의 사실상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 수입 규모와 액수를 1월 30일까지 안보리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시한을 열흘 넘긴 9일 오후까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 유엔 대표부는 전날인 8일 BOA에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대표부는 석탄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는 노 코멘트 입장을 전해왔지만 같은 이메일을 통해 지난 1월 27일자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브리핑에서 대북결의 2321호에 대한 이행 의지와 함께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사회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답변과 달리 중국 정부는 2321호 이행 의지를 처음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석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매월 말 1718위원회에 전달에 북한산 석탄 수입 규모와 액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북한산 석탄 전면 수출 금지 조항을 담은 2270호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오히려 북한 석탄 수입을 늘렸다는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또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중국은 허용치 100만 톤을 두 배나 초과한 양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B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I'm always concerned that China appears to or makes a show of following resolutions until
중국이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까진 제재를 잘 지키는 척하다가 이후 다시 위반한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지난 수년간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회원국 스스로가 알아서 지키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이행보고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행보고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결의 채택 이후 90일 안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상당수 나라가 90일을 넘겨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채택된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2개로 전체 유엔 회원국이 193개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 다수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핵 개발에 도움을 주고 인권 유린으로 이어진다며 인권을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라는 새 행정부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9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노동자 파견을 겨냥하는 권한은 상황적으로 필요할 때 압박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동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5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 노동자가 해외에서 버는 외화를 핵개발 자금으로 본다는 미 정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북한 정부에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지적입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또 이 문제를 심각한 인권 유린과도 결부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 국무장관 아래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수익을 차단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 결정은 이들 북한인들의 안녕에 대한 우려에 따라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워즈 대변인은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개탄스러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유엔의 금융 제재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10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일부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한 추가 제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제재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제재가 북한의 사후의 경제적 상황과 민생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유엔 안보리도 제재가 민생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어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최종 보고서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안보리의 금융 제재가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간 직접 금융 거래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표단 교환이 중단됐고 북한을 방문하는 러시아 사업가의 수가 크게 줄었으며 교역이 감소했고 공동 투자 사업들이 여러 개 동결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외무부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정치 외교 분야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으며 문화, 과학, 교육 협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츠고라 대사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두 강대국이 안보 현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법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츠고라 대사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 접근법이 바뀌고 미국의 동맹들의 정책도 이에 맞게 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단독으로 맺은 합의가 한반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는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최신 주말 특급 스텔스 구축함의 한국 배치를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늘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코디 찰즈 대변인은 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서 제기된 최신 주말 특급 구축함의 한국 배치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t would be inappropriate for me to discuss specifics of what Admiral Harris talks about in his
해리 해리스 사령관과 한국 국회의원 3명이 지난달 하와이의 사령부에서 만난 건 맞지만 비공개 회동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찰즈 대변인은 하지만 해리스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상시적으로 한국군 지휘관들과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 매체들은 한국 국회 국방위원들이 지난달 해리스 사령관을 만나 미 전략 자산의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자 해리스 사령관이 최신 전략 구축함인 주말트의 한국 배치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이 의원들에게 제주도나 경상남도 진해에 주말트를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진지한 제안으로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면서도 제안이 오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움직이는 요새를 방불케 하는 주말특급 구축함은 건조비만 40억 달러, 배수량 15,000톤에 달하는 세계 최강, 최대 규모의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태평양 사령부의 찰즈 대변인은 해리스 사령관이 지난 10월 주말특급 구축함 진수식 때 이 혁명적인 무기체계가 북한의 위협 등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Zumwalt class destroyers will play a heavy role in giving us the clear edge against global challenges, includ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트라일즈 대변인은 주말특급 구축함이 현재 모항인 미 서부 샌디에고에서 전투 시스템을 시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군 장기 계획 운용 책임자들이 효율과 능률을 평가해 궁극적으로 해군 본부가 배치 장소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라일즈 대변인은 특히 무기 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요구와 분석, 필요, 동맹, 동반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태평양 사령부는 항상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워싱턴에서의 연설에서 주말특급 구축함 3척이 아태 지역에 배치된다고 밝혔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특히 태평양 사령부가 어느 나라도 견줄 수 없는 최신, 최첨단, 최강의 무기들을 계속 배치 중이라며 첫 번째로 주말특급 구축함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주말특급 구축함의 배치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주말특급 구축함이 한국에 배치되면 대북 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병참 관계와 중국의 반발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주말특급 구축함은 150여 킬로미터밖에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155mm 함퍼와 SM-1, 2, 6 함대공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갖췄습니다. 또 이르면 올해 안에 레이저로 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는 미래형 레일건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뷰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의 인권 교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는 8일 발표한 인권 우선 대상국 2016 하반기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에도 계속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상반기에 70일 전투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민들에게 200일 전투를 부과해 전국적으로 건설과 건물 보수 등에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이 같은 활동에 더해 노동당이 조직한 정치 집회에 참석해야 했다며 이는 북한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등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서 체포된 탈북자 고현철 씨로 하여금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를 인정하게 했지만 이후 기소 절차나 재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사법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계속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계속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인권 제재에 대해 전쟁 선포라고 반발했고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도 거부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이 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앞서 비준한 다른 인권 조약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촉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도 평양 주재 영국 대사 등이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며 영국 당국자들은 항상 북한 당국의 국제사회와의 의미 있는 교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영국 외무부가 지난해 하반기에도 북한과 소규모 인도주의 사업 활동을 계속했고 북한의 장애인들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30개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고 이후 6개월마다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1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지원을 재개한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의약품과 구호용품 8톤을 북한에 보냈다며 4월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호흡기 약과 당뇨병 약, 비타민제, 옷 등 미화 150만 달러 상당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통상 1년에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지만 지난해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북한의 의료용품이나 물품 등을 보내기 전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지난해 의료품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의 새 대북 제재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도 산업안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게 아메리케어스의 설명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982년 설립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형사 분야 공조 조약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조약들이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일 북한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고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의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두 조약은 지난 1월 20일과 2월 1일에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비준됐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이 조약들에 대한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북한에 통보하고 북한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북한은 이미 두 조약에 대한 비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조약은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지난 2015년 11월 7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최근형 북한 최고재판소 제1부소장과 체결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2월 2일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의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서명한 이 협정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를 체포해 강제 북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 내각은 지난해 10월 북한과 수용자 이송 조약을 확정하고 서명을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합의한 조약 초안을 러시아 외무부와 법무부 대법원이 승인하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은 겁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이 조약은 한 나라에서 복역 중인 수용자를 출신국에 이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신국 국민이나 영주권자면서 이송 요청을 받은 당시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수용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보위해오던 김원웅 국가부의상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 권력 내부에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원웅 실각의 배경과 전망을 최영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했던 김원웅 국가부의상이 전격 해임됐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북한 국가부의상 김원홍이 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김원홍이 갑자기 해임된 배경을 둘러싸고 각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부의상이 당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으로 사망했다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족을 내사하는 것이 발각돼 최고위층의 분노를 샀다는 등 여러 소문이 무성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NK 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입니다.
김정은이 지시를 받지 않고 아주 그 내사와 간부에 대한 조사를 너무 강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김정은의 가계분, 즉 패밀리를 갖다가 함부로 조사하느냐.
주목할 점은 김원웅의 이번 실각이 그동안 김정은 정권에서 봐왔던 간부 처형과는 다소 다르다는 겁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과오를 저지른 간부를 두 가지 방식으로 처벌해왔습니다. 하나는 무자비하게 처형하는 것으로 2015년 5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최영건 내각 부총리 제거가 이에 해당됩니다. 혁명화로 문제가 된 간부를 일정 기간 지방에 보내 근신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2015년 지방에서 석 달간 혁명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김원웅 부의상의 경우 즉각 처형이 아닌 해임 강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현재 김원웅이 혁명화 전 단계에 있으며 그가 어떻게 될지 여부는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김원웅에 대한 그 국가 보위성에 대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는 혁명화를 간다거나 뭐 숙청되거나 완전히 그 총사령에 처해지거나 이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위세가 한층 커졌다는 겁니다. 노동당의 최고 감찰 검열기관인 조직지도부는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제거에 앞장서면서 권력의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이어 조직지도부는 국가보위성과 함께 김정은 정권을 떠받드는 양대 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위부의 수장인 김원웅이 간부들과 함께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해임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양의 세력 균형이 깨졌으며 조직 지도부의 독주가 계속될 수 있다고 안찬일 소장은 전망했습니다.
김원웅이 그 자리를 사라지면은 그야말로 대부분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면서 당적 지배, 선당 정치가 완전히 자리 잡고 어떤 세력 균형이 노동당에만 집중되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아마 유일 독재가 더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72살인 김원웅은 인민군 총정치국 지도원으로 간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국가 보위상이 된 이후 장성택 축출에 앞장서면서 김정은 정권의 핵심이 됐습니다. 당시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한 기관이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였다는 것을 보면 김원웅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원웅의 위상은 2014년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시 김원웅은 평양 보위대학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고 제막식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혁명의 순위와 헌연 일체를 이루는 거의 전사들이 있는 한 선군 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원웅의 미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재 김원웅은 보위상에서 해임돼 김정은 위원장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김원웅을 주목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북한에 개인 7명을 인권유린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김원웅을 첫 번째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지난주 자유아시아 방송은 어떤 기사를 보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유럽 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네덜란드 투자자문회사 GPI 컨설턴시 폴치아 대표의 말을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외국인의 북한 내 사업이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치아 대표는 최근 강화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아 대표는 오는 5월 중순 서방 국가들의 기업인, 언론인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환율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AP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에서는 암시장의 달러 환율과 국가가 정한 환율의 차이가 너무 심해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진출해 손전화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이동통신업체 오라스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환율이 제멋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4억 5천만 달러가 800만 달러로 아주 낮게 산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 영화인 퍼스트 스텝이 서울의 한 극장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입니다. 영화는 지난 2015년 4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인 김규민 씨는 당시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과 탈북자들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이 같은 활동이 북한 붕괴의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첫 발걸음을 의미하는 퍼스트 스텝을 영화 제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북한에서 주로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말씨를 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말씨에 대해 친근하다고 여긴다는 응답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 있을 때 한국말을 접해본 적이 있으며 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국말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한국말을 인지하게 되는 주요 경로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습니다.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 그리고 한국산 상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는 한국국립국어원이 최근 발표한 2016 남북언어의식조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 있을 때 한국말과 북한말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한국에 온 뒤 한국말이 친근해졌다는 답변 역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탈북민 상당수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론 외래어와 한자 등 어려운 말이 많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같은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할 때에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론 외래어나 외국어 때문이 85%, 줄여 쓰는 말 때문이라는 응답은 80%였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10명 중 4명은 북한 말실 때문에 차별이나 무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탈북민 10명 중 3명은 한국말에 충분히 익숙해지려면 4년에서 5년 정도, 10명 중 2명은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국립국어원 이대성 연구관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뭐 정치,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막 절실함은 덜한 면이 있는데, 한편 이제 정말 이제 만족스러운 어떤 정착, 또 이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데서는 또 언어가 해결되지 않으면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 대다수는 한국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냐는 질문에 탈북민 10명 중 8명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00명 중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통일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3%가 가급적 빨리 남북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났습니다. 통일 시기와 관련해선 5년 이내 통일이 가능할 것이란 응답은 35%로 가장 많았으며, 6년에서 10년이란 응답이 3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들은 통일 후 남북 주민 간 통합이 가장 어렵지 않은 분야로 언어를 꼽았습니다. 문화와 경제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가장 통합이 어려운 분야는 정치라고 응답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에서 9월 사이 탈북민 3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남북 언어에 관한 탈북민 의식을 조사해 남북 언어 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국립국어원 측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시간입니다. 한국 내 탈북 학생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탈북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학교와 분리돼 정규 학교 교육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자유탈북민협회가 방과 후 교실을 통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이 방과 후 교실을 다녀왔습니다.
탈북 학생들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과 인권침해로 북한을 탈북했지만 남한에서는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유탈북민협회에서는 큰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썼어?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4번. 절대값은 뭐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작은 교실에서 중학생 5명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이곳에서 저녁 늦게까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는 탈북 학생들입니다. 큰샘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권유연 원장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단체고요. 그 안에 방과 후 교실이 있는데, 초등학교 원래 저희가 3학년부터 받았었는데 올해는 또 1학년부터 받아달라고 부모님들이 요청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야. 국어, 수학, 사회, 과학하고요. 토요일날에는 또 원어민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요.
탈북 학생들은 남한에 입국해 3개월 동안 하나원에서 기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북한에서 얻었던 학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학력 인정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후 정규 학교에 편입해 적정한 학년에 배치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남한 학생들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지만 북한과 너무 다른 교육과정 때문에 탈북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선생님과 함께 기초부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아이들이 솔직히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 과정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일반 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라든지 아이 친구 간의 또래 문제라든지 이게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수업을 조금 성적을 높이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얘네들 성적이 높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고 얘네들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지난 2008년 처음 공부방 문을 열고 한 명의 탈북 학생으로 시작했던 큰샘 방과후 교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 이곳을 찾았던 탈북 학생은 초등학생에서 어느덧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성경 탈북 학생입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별 학원도 못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료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성적이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저 수학이랑 영어가 제일 어려웠는데 영어도 많이 늘었는데 수학이 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엄마처럼 따뜻하게 저에게 많이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패션 디자이너 꿈이니까 꿈을 위해 열심히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4분의 17은 좀 하기 어렵잖아. 그럼 얘 약분하면 어떻게 돼? 약분해서 걔를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돼. 얘는 어떻게 될까? 약분하면 4점?
새로운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강성경 학생은 이 방과후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미래에 하고 싶은 일도 꿈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지도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진정성 있는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큰샘 방과후 교실에서 탈북 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돕고 있는 박선숙 선생님입니다.
점수가 아닌 유리수. 그걸 이제 구하는 거야. 탈북한 그 아이들이 차세대 정말 통일 세대에 그 아이들이 정말 밑바탕이 되고 그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이제 애들 학부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제가 또 이렇게 직접 가르치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또 아이들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냥 작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할까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개인 교습으로 약간 부족한 애들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좀 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은 그들이 그냥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잘하는 애들이 선생님들이 오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아직 돌아가지 못하는 애들도 봐주기도 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걸 이제 구하는
큰샘 방과후 교실 권유연 원장은 단지 이곳이 아이들의 공부만 봐주는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방과후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체험이라든지 봉사활동을 위주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저도 이 아이들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30분 동안 얘네들 제가 인성교육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 만들 수 있고 또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해주거든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최우선이고요. 얘네들이 이걸 통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대견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와.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치과기동사로 일하고 있는 김휘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않아도 한국 가면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상황이 그쪽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일을 하다가 아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입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그리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재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평양 최저 영하 9도, 영하 1도입니다. 남포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최고 영하 2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1도입니다. 중강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영하 7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0도입니다. 개성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사리원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함경도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하루 종일 맑겠고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4도입니다. 장진과 해산은 영하 20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되오니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낮 최고도 영하 8도에 머물겠습니다. 원산과 장전, 평강 모두 하루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1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먼 바다 하루 종일 구름 낀 날씨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어떤 추가적인 도발 행위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미국은 미군의 전방위적 전력을 통해 미 본토와 미군,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철저한 이행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방어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매우 높은 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이를 위해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주춧돌이라며 기존의 대일 안보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서로에게 모든 이익을 주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 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날 연방항소법원이 이슬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데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이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법정 절차를 통해 이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미국의 안전을 지킬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상급 법원에 항소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9일 이슬람 7개국 출신자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복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0일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시 주석과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을 보면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로 두 나라가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역사적인 새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의 룩강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나라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시진핑 주석과 가진 첫 전화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말합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의 전화 통화가 매우 화기애애했다며 서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한 일당 4명이 검거됐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10일 남부도시 몽펠리에서 남성 3명과 16세 여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영장에서 액체형 폭탄 제조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4명은 모두 과격 이슬람주의와 연결돼 있었고 파리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이후 과격 이슬람 추종자들의 테러 공격으로 적어도 230명이 숨졌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승인했습니다. 누만 쿠르툴무시 터키 부총리는 10일 이번 개헌안에 대한 국민 찬반 투표가 오는 4월 16일에 실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의회는 지난달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제와 비슷한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로 총리직은 없어지고 부통령이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